제10장 몸의 인도와 전체적인 봉사 동역자 집회 8번째 시간 1948년 4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상해 합동로 인도에 관하여 장우지 형제 몸 안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순복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개인적인 인도하심과 몸 안에서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심의 인도와 교회의 인도 워치만니 형제님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각 사람이 양심에 의해 자유로이 인도를 받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교회의 인도를 받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다 교회를 통해서 오며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교회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를 거절하지만 사대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더 나아가 라오디게아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두아디라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사대에서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인도는 안의 생명의 느낌에 달려있음. 성경의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요한일서로 그곳에서는 기름 부음의 인도를 말하며 다른 한 군데는 히브리서로 그곳에서는 신약의 인도를 말합니다. 전자는 영적 느낌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였고 후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였습니다. 신약은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게 하고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인식하게 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을 결정할 때 외면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의 생명의 반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름 부음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로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지 알게 하는 것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말했을 뿐이지 결코 기타의 인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이 인도를 확대하여 모든 인도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모든 인도가 다 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인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길에서의 인도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을 근거 삼아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잘못은 길에서의 인도를 장악할 뿐 아니라 개인의 양심까지도 장악한 것입니다. 봉사에서 길의 인도는 단체적인 문제임. 사도행전은 봉사하는 길의 인도에 관하여 말한 책입니다. 오직 이 책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여 사역하게 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어떤 곳은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고 어떤 곳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어떤 곳은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어떤 곳은 디도와 디모데가 어떻게 안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역시 사역의 서신으로 원칙상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이러한 서신서들로부터 우리는 개인적인 인도의 방면과 단체적인 인도의 방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도는 다 단체적인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일어나서 베드로,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조금 남겨주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실패는 개인의 양심이나 성령의 실제에게 지위를 주지 않고 교회가 최고의 전제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신교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회복으로 인해 교회의 길에 인도해 있어서 다만 회의를 열고 표결하여 통과시키는 것만을 실행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도는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데 있지 않고 계획하는 데 있지 않으며 의논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약속이나 한 듯 일치하며 의논하지 않고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진정한 인도는 성령의 합일 아래 산출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마리아 교회들에게 필요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 돕게 한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몇 형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유럽으로 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려가 아닌 단체의 인도입니다. 인도는 몸 안의 일임. 바울이 구원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지체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장형제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면 그가 내 앞에 있으므로 직접 그에게 말하면 되지 타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큰 빛을 그에게 비춰 그의 온 생명을 전환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드로나 요한 혹은 빌립이 아닌 아나니아로 그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때 전에도 후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매우 일반적인 믿는 이를 보내어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도가 몸 안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체에게 말씀하심.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고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며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바울이 그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만난 것은 바로 주와 교회의 하나였습니다. 머리와 지체는 하나이고 지체와 지체 역시 하나입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이 기본적인 두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후에 자신을 내려놓고 사역의 안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역에서 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몸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모든 인도를 거절하는 것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시도록 구할 때 만약 몸에 인도가 없다면 인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인도는 몸 안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주의를 주의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것입니다. 개인적인 역사는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의 위치에 서서 한 사역은 공허한 것이 아니면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위치에 서야 그의 사역도 옳게 됩니다. 그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은 공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바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계산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역사에서 나에게 분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주님과 관계없으며 내가 자신의 일에만 바쁠 때 바로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바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나치실 수 있습니다. 단체의 인도를 취하는 것이 개인의 인도를 취하는 것보다 지혜로움. 사역 안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주님의 인도가 전혀 없다거나 단체의 인도가 틀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체의 인도가 항상 옳기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 개인의 사역에 인도가 있는가, 이러한 인도들에서 실수한 적은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도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단체적인 인도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열 사람의 결정이 확실히 나 혼자서 정한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젊은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분명히 안다 합시다. 그러나 배움이 없음으로 인해 당신이 그에게 감히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곧 그로 하여금 계속 틀리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대만에 가려고 하는데 8, 9명의 형제들이 다 내가 청도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마땅히 순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느낌이 아주 깊고 무거울 수 있으며 그것이 단체의 느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느낌이 다를지라도 영은 다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한다면 영 안에서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거나 화를 낸다면 당신의 영은 옳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도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에게 왜 다른 곳에는 못 가게 하고 하필 청도로 가라고 하느냐고 말한다면 이러한 영은 틀린 영입니다. 가령 당신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도리어 가서 세관 시험을 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와 말다툼을 하면서 찻잔을 내던져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록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옳지 않다면 결과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같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영이 올발라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권위를 가진 형제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동심합의입니다. 성경에는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없고 동심합의만 있습니다. 당신은 몇십 명의 사람을 모아서 함께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모두에게 순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몸의 인도는 개인의 노정을 절약함. 영적인 노정과 성령의 인도는 매우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 몸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몸의 인도가 있게 되면 개인의 노정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만약 자기 혼자 가서 무엇을 해보려 한다면 아마도 10년간은 해야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의한다면 그는 하루 저녁에 동일한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가 몸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권위의 용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많은 착오와 노정을 생략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능을 발휘하고 각 사람이 권위에 복종함. 교회 봉사의 원칙은 모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이가 오면 육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려면 한 면으로 모든 한 달란트가 다 일어나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 반드시 권위가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옳다고 느껴도 말을 들어야 하고 당신이 옳다고 느끼지 않아도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다 꺼내놓아야 하지만 또 각 사람이 다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한 달란트 가진 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이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권위가 없으면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로마 천주교의 문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대다수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황폐한 것은 한 달란트 가진 이를 땅 속에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 가진 이가 다 나오고 또한 각 사람이 다 순복한다면 교회의 권위는 육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주에 의견의 화신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매우 열심이었고 그의 한 달란트를 내놓은 것은 옳았지만 교회는 그로 하여금 마음대로 길을 가게 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그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사람은 복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은 결과를 볼 수 없지만 8, 9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권위만 있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한 달란트 가진 이만 있는 것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이에게 권위가 더해질 때 교회가 있게 됩니다. 본래 10년은 되어야 끝낼 수 있는 일이 하루 저녁에 끝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그 형제는 후에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안 됩니다. 형제님은 여전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곧 권위의 풍성이 나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참으로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안다면 순복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봉사와 하나님의 빛비춤은 모두 몸 안에 있음. 성령의 봉사는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사도행전은 모두 몸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은 몸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봉사 역시 몸의 지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의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으로 사람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에게는 쉬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비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에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안식할 곳을 얻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셨습니다. 회막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회막은 성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심판받았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빛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등불이나 햇빛이 없었음에도 그 안에 빛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오늘날 당신이 빛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와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이 빛을 얻을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오면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빛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흑암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동역자들에게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얻은 빛이 많은지 혹은 교회 집회 가운데서 얻은 빛이 많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방 안에서 성경이 더 밝아졌습니까? 혹은 강단 위에서 성경이 더 밝아졌습니까? 혼자서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을 형제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본 것이 당신의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전에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계시는 다 빛에서 오고 빛이 있으면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중에는 풍성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봉사. 위트니스리 형제님. 몸의 동역과 동역자의 동역과 형제 자매 사이의 동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동역은 다만 사역자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의 봉사는 완전히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음. 워치마니 형제님.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온 이래로 하나님은 결코 사람으로 가서 한 교회를 처리하게 하지 않으셨고 몇몇 장성한 형제들로 교회를 처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방교회의 봉사는 완전히 성령의 분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좋은 형제에게 약간의 은사가 더하여질 때 그러한 사람이 봉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늘 이와 반대입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고 도리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사람은 도리어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사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다만 주님의 행하심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원하시면 그분은 다소의 사울을 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스런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았다면 누구나 사울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소의 사람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으며 사울 자신조차도 그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령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성령께 순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사역을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임명을 받아서 권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임명하는 것 자체는 결코 사람에게 권위를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권위를 줘야 그가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라 고 말했습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직임이 있고 직임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사를 얻고 그 사역자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권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추천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당신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 실제를 보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분만이 은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책임 맡은 자들은 동역할 따름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려 할 때 교회는 그에 대해 일종의 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안배는 그의 육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배 자체는 결코 은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떤 안배 가운데 두고 권위를 사용하여 그의 육체를 막고 그의 육체를 굴복시키며 그의 육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모든 일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안배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운행하심에 의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주권이 없다면 어떠한 추천이나 임명도 다 소용없는 것이며 다만 속의 편지에 몇몇 서명이 더해진 것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봉사는 오늘날 가장 큰 회복임. 오늘날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나와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가 길을 얻지 못함을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금세기의 가장 큰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봉사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상실과 회복.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안식할 곳을 얻으심. 제사장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일컫습니다. 그들이 다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한 봉사는 다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이 참된 봉사인데 그것은 곧 성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먼저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일곱 여덟 번이나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함께 거하고 사람 가운데서 안식을 찾으시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안식할 곳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 성소와 제사장, 제사장과 성소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요구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성소는 제사장의 거처이자 또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한 무리의 백성을 불러 그들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은 둘이자 하나이고 하나이자 둘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란 그분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으며 따라서 각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특권이 됨. 율법은 곧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준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간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같이 말해야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아직 모세의 수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레위인은 모세의 말에 따라 3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는 열두 지파 중 한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때 돈이 있다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할 수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한 왕은 제사장이 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내 처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자 권위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잃은 분깃을 오늘 교회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은 모두 성전과 회막을 위한 것이지 금송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를 숭배할 수 없으며 금송아지는 더욱 숭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금송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봉사가 산출되며 레위인이 일으켜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 오늘날 각지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큰 실패임을 동역자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대는 집회에서 각 사람은 다 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에 있어서 보편적인 정도까지 되지 않았으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집회 때 모든 이가 오직 찬송을 부를 줄만 합니다. 제사장도 물론 성소 안에서 찬송을 했지만 봉사가 결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봉사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실체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봉사는 네다섯 사람의 봉사일 뿐 아직 전체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유대나라로 변하여 오직 한 지파만 봉사하고 나머지 열한 지파는 레위인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은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몸 전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길은 전체적인 봉사를 가져오는 것임. 동역자 형제들이여, 당신의 직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당신의 은사가 아무리 많고 당신이 아무리 유용하고 강해도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한 당신은 니골라당입니다. 당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 당신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당신 개인의 경건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역의 길, 정확한 길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많이 봉사하고 적게 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함께 봉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이어야 합니다. 당신 개인이 얼마나 잘하였든지 간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했다면 당신은 곧 니골라당입니다. 당신에게 직분이 있을 뿐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전체 봉사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른바 영적 인물이나 부흥 전도자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역시 실패한 것입니다. 전체가 복음을 중심 삼음. 오늘날 복음은 우리의 직업이며 다른 일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직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가도록 유지시켜줄 따름이며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는 몸에 의한 것입니다. 내댓 사람의 복음 전파도 여전히 몸의 복음 전파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한 몸임을 보았다면 더 이상 단독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축복되고 또한 가장 기쁜 일은 복음을 위해 바쳐지는 것입니다. 금전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기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조금 잃는다면 그들의 기쁨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직업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녀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바쳐져야 합니다. 나는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연대에서 행한 것을 들었고 또 그가 상해에서 행한 것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헌신에 있어서 각 사람이 다 분깃을 가져야 하고 각 사람이 다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자매 모두가 자신을 내놓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을 내놓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믿자마자 자신을 내놓을 것이며 믿자마자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까?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속에서 일어날 때 후로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는 사람을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당초에 침례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오늘 다시 자신을 내놓아야 하고 공과를 보충해야 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커다란 광고를 붙이거나 많이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각 사람이 다 봉사하는 것을 볼 것이며 3,000명이 있으면 3,000명이 동역하고 각 사람이 다 거기서 일하며 소리 없이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영광과 은혜를 인식함.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탈취하려 했지만 오늘날에는 제사장 직분이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잃은 것을 이미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대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계산하고 또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빌 것입니다. 최근의 신문에 중국 방직 공장의 주식 모집에 관한 것이 실렸습니다. 시세가 좋을 때 사람들은 모두 주식을 사고자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돈을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본 사람은 확실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허비되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끝맺는 기도.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절대적이고 철저하며 깊은 봉사를 주시기 구합니다. 아멘.